마태복음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고 핵심이고 본질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사건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각각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기에서도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잘 보시려면 앞에 나왔던 말씀들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본문 내용만 잘 읽고 묵상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인데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엎드려져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또 평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나서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7절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혹은 행동은 제자들이 앞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타당하겠죠. 그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아,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세 개를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와 맞물려 생각해 보시면 이 제자들은 땅바닥에 엎어져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언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뭐 가령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어찌 보면 불신앙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건면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꾸지람을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너 왜 초막 짓자고 그러니? 내가 십자가 지러 가자고 하는데 너 왜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자고 하니? 이렇게 책망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똑바로 올바르게 행동한 것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적어도 잘못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뻔뻔하게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꾸지람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적어도 아, 뭔가 잘못됐다.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동했다. 내가 이게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옳지 않게 불신앙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권면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똑바로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제자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대답을 그렇게 못하죠?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걸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던 행동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를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굉장히 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꾸지람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똑바른 행동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처음에는 주님도 원래 그냥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도 그냥 산의 모습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변화받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 선자들이 등장하고 다 변화했었죠. 그랬다가 제자들이 벌벌 떨고 엎드렸다가 이제 예수님 일으켜주셔서 다시 봤더니만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뭐 본문에 상세한 기록을 안 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때 예수님이 변화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알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원래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예수님만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원래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딱 바닥에 엎어졌다가 벌벌 떠 일어나서 야, 내가 이게 지금 꿈을 꿨나?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만 보이네. 아마 그렇게 넋이 나간 그런 지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장면 자체도 예수님이 일으켜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여지껏 알고 있던 그 예수님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냥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안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9절입니다. 이거는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선포하신 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어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수적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구절 읽으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걸 읽으면서, 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본문을 잘 잘라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화산 사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지만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이게 부활 이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제 이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점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았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나요? 못 깨닫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손에 쥐어져도 몰라요. 보여져도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몰라요. 이런 놈들한테 도대체 뭘 더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봐도 모르지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는데 너희한테만 보여주었는데도 그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뒤에는 내가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너에게 또 경험하게 할 거다. 그때까지 너희가 직접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완전히 깨닫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섣불리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쥐어져도 모르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또 목격하고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현실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이게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 번이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로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자 아픈 사람들 오세요.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한 거고 확실한 것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보여줘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 이것저것 이야기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하고 완전히 믿게 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이 가서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런 다음에는 가서 그 일을 열심히 담대하게 증거하겠죠. 또 마땅히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10절부터 나오는데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질문을 했던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도 있고 그들이 배워서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오면 이것저것 다 준비한다면서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다 준비하는데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만약에 준비하는 사람 없이 혼자 하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미리 와서 준비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10절에서 제자들이 물은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이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뭘 물어야 될까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하다 못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 예수님, 우리가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언제적 모습입니까? 왜 이런 게 보이는 건가요? 우리도 이렇게 되나? 이렇게 좀 예수님과 가는데 무언가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제자들 딴에는 이게 본질이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고 있잖아요.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떠하냐면 그냥 까막눈인 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도. 가끔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성적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성적표를 내놓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묻는 말이, 아, 아빠, 엄마, 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성적을 올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뭐죠?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죠. 네가 밥벌어지냐? 네가 식충이냐? 지금 이게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진로가 안 보이는데도 고작 생각하는 게 먹는 것뿐이냐? 그건 그 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물어야 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요?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죠? 아니 뭐 엘리야가 어쩌든 저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보여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들려줘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지금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제멋대로지만 믿음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 또 보여주고 또 들려줄 건데 그때까지는 입을 다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고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끝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메시아도 이와 같이 엘리야가 당한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준비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을 이 메시아가 영광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엘리야가 와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와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핍박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죽임당하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하게 죽임당하실 겁니다. 13절에 보면 맥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나왔던 이 말씀도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몰랐던 것보다는 깨달은 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 뒤에 14절에 원래 뭐가 나와야 마땅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임도 깨달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1번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2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3번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여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보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참 귀한 일입니다. 자기가 엉뚱하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참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저렇게 바보 멍충이 같은 대답을 하지? 베드로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뻔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왜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 왜 죽어야 돼 죽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될까? 늘 고민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쥐어져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해도 계속 열심히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약속하신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성이나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무언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죄악을 죄악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여주시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한 삶 또한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영광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치거나 버리거나 꾸지람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반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